에스겔 26번 메시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 에스겔서는 두 강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강은 1장의 그발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곳입니다. 둘째 강은 47장의 거룩한 땅에 있는 생명의 강입니다. 첫째 강은 심판의 수행을 위하고 둘째 강은 생명 공급을 위합니다. 그발강가에 있는 것은 징계의 장소에 있는 것이고 생명강가에 있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가 되심. 창세기 2장은 생명나무와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는 강에 대해 말합니다. 나무와 강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생명으로 분배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생명나무와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의 나무와 강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두 노선,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노선의 시작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들은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사람의 음식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은 어린 양의 고기, 누룩 없는 떡, 만나, 각양 재물, 가나안 좋은 땅의 동식물의 모든 소산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마실 음료이신 하나님에 관해 성경은 샘, 바위에서 나온 물, 우물에서 나온 생수, 땅에서 터쳐 나온 물을 말합니다. 시편 36편 8절 하반절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하며 시편 46편 4절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하며 스가랴 14장 8절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7절과 38절도 생수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흐름을 가장 상세히 묘사한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생명강의 흐름이 1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1장에는 생명강 대신 소멸하는 불이 있습니다. 37장에는 우리에게 호흡이 된 바람은 있지만 물의 흐름은 없습니다. 물의 흐름은 47장에 이를 때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물이 아직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는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을 산출하는 요인들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 강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전의 건축과 완성입니다. 그 후 백성들은 전을 따라서 즉 그것의 식양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모든 행동이 전의 모양, 식양, 제도, 율례, 법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봉사하는 자들, 곧 제사장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재물들, 즉 양은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밀과 보리는 6분의 1을, 기름은 10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매년 매달 매일 정해진 모든 절기에 드리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체험이 강의 흐름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두를 보셨을 때 매우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께는 집, 즉 그분의 보좌를 두실 처소, 그분의 발을 두실 처소, 그분이 안식과 만족을 위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양이 안식과 만족을 위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양과 율례를 갖춘 전과 제사장들과 제물들을 보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분은 강의 흐름을 보내셨으며 강은 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의 흐름에 대한 언급이 47장 이전에는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의 흐름은 건축에 달려 있습니다. 한물에 믿는 이들이 에스겔이 묘사한 대로 하나 안에서 건축될 때마다 그리고 건축되는 곳마다 그 건축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지방에 건축이 있다면 그 건축으로부터 흐름이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주님이 이곳은 나의 보좌를 둘 곳이요. 이곳은 내가 발을 둘 수 있는 곳이요. 이곳은 내가 거하고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현장에서 확장과 복음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들의 상황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일하러 나가지만 흐름이 그들을 뒤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흐름의 근원인 교회 건축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건축을 떠나서는 흐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방교회들 안에 강한 건축이 있다면 그 건축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다른 장소로 흘러갈 것입니다. 흐름과 범람과 충격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건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건축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전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확산은 전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건축될 때 세상이 수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분열된 상황은 복음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옴. 47장 1절 상반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라고 말합니다. 물이 흘러나오려면 반드시 그 물이 통과해 흐를 수 있는 문지방, 곧 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많은 접촉을 갖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려진다면 하나님의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갈 계구가 있을 것입니다. 강이 동편으로 흐름. 강은 전에서 나와 동편으로 흐릅니다. 동편은 주님의 영광의 방향입니다. 동편으로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합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생수의 흐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은 제한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관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갈 것입니다. 물이 전의 우편에 흘러내림. 에스겔 47장 1절 하반절은 물이 전의 우편에서 흘러내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편은 가장 높은 위치를 상징합니다. 물이 우편에서 흘러내린다는 것은 주님의 흐름에 탁월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지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흐름이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흐름이 만연하게 되어 우리의 생활과 일을 통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재단 앞에 흐름이 있음. 흐름은 재단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흐름이 항상 십자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다루심이 없다면 흐름이 막힐 것입니다. 흐름을 가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다루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흐름이 흘러나오도록 기꺼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청량하는 갈대를 가진 사람. 여기서 중점은 청량하는 갈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 예수님 자신으로서 녹같은 용모를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표론에서 노시나 구리는 심판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시험받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시험받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이 시험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시험받았으므로 시험할 자격이 있으시고 심판받았으므로 심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청량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손에 청량자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에 지적한 바대로 청량하는 것은 시험하고 심판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어떤 옷감을 사려 할 때 먼저 옷감을 조사하고 그 다음 청량합니다. 그녀는 청량한 만큼 소유합니다. 청량하는 것은 바로 조사하고 시험하고 심판하고 결국 차지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강의 흐름을 청량함. 그 사람은 강의 흐름을 청량하기 위해 손에 청량줄을 갖고 오셨습니다. 일천척을 청량함. 이 사람이 처음 강을 청량할 때는 전에서 물이 겨우 스며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일천척을 청량할 때 흐름이 깊어져 물이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흐름이 더 깊어져 물이 무릎에 이르고 이후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흐름이 훨씬 더 깊어져 물이 허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네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니 흐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그 강은 헤엄칠 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천은 완전한 단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일천은 완전한 단위를 상징하므로 일천을 청량하는 것은 완전한 단위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전에서 흘러나오는 누림을 누리려면 완전히 청량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흐름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에 의해 시험받고 조사받고 심판받고 점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 의도, 표적, 목표, 갈망이 모두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일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흐름을 깊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철저한 자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비단으로 인도하여 완전히 당신을 드러내시게 하십시오. 그분께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심판한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점유하시고 완전히 소유하소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다루심은 영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그 사람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 아닌 네 번을 청량했습니다. 성경에서 넷은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네 번 청량함은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고 시험받고 완전히 소유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심을 체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여전히 보류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험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 주여 이것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더 헌신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정도까지만 우리를 얻으셨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얼마간 지난 후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보류하고 남겨놓았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 자백하고 주님의 심판과 시험을 체험할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시지 못했음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청량받고 시험받고 점유될 것입니다. 흐름의 깊이는 주님이 우리를 청량하시고 소유하신 정도에 달려있음. 당신은 주님이 우리를 청량하시고 소유하신 정도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의 깊이로 알 수 있습니다. 강이 다만 발목에 오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에 의해 완전히 청량받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강의 깊이는 우리가 주님에 의해 얼마나 청량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만 우리가 가진 흐름의 깊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흐름은 얼마나 깊습니까? 그 흐름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까? 그 흐름이 헤엄칠 물이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원칙이 지방교회들에 적용됩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관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해 있는 교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교회는 혹 당신의 관념에 따라 최고입니까? 아니면 흐름에 따라 최고입니까? 당신은 흐름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 흐름이 얼마나 깊습니까? 당신이 있는 교회 안의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그 흐름은 발목까지만 흐릅니까? 아니면 무릎이나 허리까지만 흐릅니까? 혹 그 흐름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칠 물일지라도 모릅니다. 모든 지방에서 흐름의 깊이는 주님이 청량하시고 소유하신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의 흐름의 깊이를 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의해 청량되고 점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량을 위해 주님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합당한 동역이 없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청량하고 심판하고 소유하고 차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청량을 통하여 모든 지방교회 안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앙망합시다. 은혜 대 자기 노력. 마른 땅에서 걷는 것은 쉽지만 강의 흐름 속에서 걷기란 어렵습니다. 물이 발목에 오를 때 여전히 걸을 수 있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물이 무릎에 오를 때는 걷기가 더 어렵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르면 걷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흐름이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흐름을 얕게만 체험할 때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깊어져서 무릎까지 오르면 걷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흐름이 증가할 때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고 제한하고 방해합니다. 은혜의 흐름이 높아져 허리에 이를 때,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꽤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성질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을 이길 만큼 충분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때가 교착 상태입니다. 은혜의 강이 있지만 충분히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은혜의 흐름이 아주 깊어져 건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강에서 헤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헤엄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발로 서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강에서 헤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의 힘을 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면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강의 흐름이 자신을 데려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서 있으려고 애쓸까 봐 염려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로 서 있으려고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 있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강에서 헤엄칠 수 있는 더 깊은 흐름입니다. 강에서 헤엄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강의 흐름을 신뢰하고 자신의 노력을 잊어버리고서 흐름이 자신을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은혜가 충분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에 의해 운반될 때 자신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방향을 내려놓고 흐름의 방향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 흐름은 한 방향이고 우리의 의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자주 우리와 문제를 겪으십니다. 강이 모든 것을 살게 함.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이나 은사들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이 알게 될 것이라거나 모든 것이 은사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달콤하고 맛있는 실과를 맺습니다. 또한 물에는 물고기가 심히 많습니다. 짐승은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두 도시의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엔게디는 어린 양의 샘이라는 뜻이고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린 가축들,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를 위한 샘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강의 흐름이 나무와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함을 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실과를 산출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실과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면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과를 산출하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교회 안에 흐름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나무들은 생수 옆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지방교회 안에 흐름이 있다면 분명히 실과를 풍성히 맺는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 흐름과 함께 고기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인수의 증가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의 숫자가 해가 지나도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기를 잡지 않았음을 뜻하고 고기를 잡는 것이 없음은 흐름이 없음을 뜻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금을 던질 곳과 금을 칠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수의 증가를 위해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이기 위한 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인수의 증가가 필요하며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의 수축, 곧 건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무, 고기를 잡는 것, 샘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모두가 한 가지, 강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의 흐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강은 동편 바다를 향해 흐름. 에스겔 47장 8절은 강이 동편 바다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지도에 따르면 동편 바다는 염해, 곧 사해입니다. 전에서 나온 강의 흐름으로 인해 사해의 소금물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교회 안에 풍성하고 깊은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많은 사망이 삼켜질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 흐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금으로 가득 찬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있다면 사망은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되고 그 죽은 바다는 소생될 것입니다. 강은 진퍼를 치료할 수 없음. 사해와 말라있는 곳들은 소생되고 사망은 생명에 의해 삼켜질 수 있지만 진펄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펄은 메말라 있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곳입니다. 진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진펄은 물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른 것도 아닙니다. 진펄은 타협으로 가득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타협하는 상황이 있는 곳에 진펄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진펄이 된 어떤 상황에도 연류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미지근한 채 있다면 주님이 그분의 입에서 뱉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함은 타협적인 상황, 즉 진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파 안에 서 있다면 절대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자유단체와 함께 서 있다면 그들과 함께 절대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교회의 입장 위에 서 있다면 절대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차거나 뜨거워야 하고 미지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진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파와 자유단체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합당한 교회 입장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않다면 진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채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진펄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진펄은 치료하지 못하십니다. 진펄은 중립적인 곳, 중도에 머물러 있는 곳, 타협의 장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벨론에도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펄 안에 있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이 진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흐름 안에 있든지 마른 땅 위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진펄이나 진흙창과 같은 상황에 머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진펄에 빠지기는 쉬워도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는 절대성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종류에 따른 곳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은 풀과 나무와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복숭아를 낼 수 없습니다. 사과 복숭아를 내는 것, 즉 그 종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 진펄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남자이어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여자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남자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파 안에 있다면 그 종류를 따라 있으십시오. 자유단체에 있다면 그 종류를 따라 있으십시오. 마찬가지로 한 무리의 성도들이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라면 다만 그 종류를 따라 교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의 회복 안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회복 안에 있으십시오. 중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오십시오. 중도에 멈춘다면 진펄이 될 것이고 흐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졸졸 흐르는 물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진흙창처럼 되게 하는 물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진펄이 되고 진펄은 치료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었던 기간 동안 내내 나는 치료된 진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절대적이기를 요구하시고 또 갈망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이 됨으로써 흐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흐름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헤엄칠 강이 될 것입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